오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본 시리즈의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잘 지켜야 된다. 주의 예배 한번 잘 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흔히 쓰는 이제 진부한 표현이 됐습니다만 뭐 성수주일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키는 것이죠?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모세법에서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룰을 줬다 할지라도 그 의도는 룰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키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고 어떤 제도를 쓰셨냐면 안식일을 지키게 하세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손에서 우리의 일을 놓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놓아야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버리는 것이죠. 본래 의도를 빼먹고 알맹이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포장이고 하나의 프레임인데 그걸 붙잡고서 그것을 형식화하고 그것을 전통화하고 그것을 관습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첫 번째 언급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다 그러죠.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안식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안식을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로서 그 안식이라는 그 날을 하나의 성일로서 지키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신 것이 아니고 3조 때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매우 좋다고 흡족해 하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안식의 그것을 창조물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그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서는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체험하신 그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활동이 마무리된 그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안식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죠. 들어간다는 표현은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시편에 나온 다윗이 한 걸로 기억하는데 95편에 나와요. 95편 11절에 사용했는데 히브리서는 4장 후 1절에서 11절까지 그것을 인용을 하고 그것을 해설합니다. 그것을 강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은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때였어요. 6일간의 창조를 하시면서 각 단계마다 하루 이틀 3일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것을 다 보시면서 그것을 리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나 하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히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체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로 인해서 처음 창조 때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 좋았더라고 하신 그 다른 모든 평가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심히 좋았더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창조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모든 다른 피조계가 인간 창조와 인간 창조의 어떤 역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계는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인간의 등장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심히 좋은 세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타남으로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5일간의 창조계가 심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되도록 처음부터 의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머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한다고 했어요? 없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천사가 아닌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온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 까닭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피조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내다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해서 오는 발전, 그 무한한 포텐셜을 보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세상은 죄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만물의 그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더구나 죄의 오염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배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 창조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그 역할에 의해서 청지기직에 의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경이로운 그런 신비한 세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보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계를 다 지으시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것이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갚아주시는 분인데, 상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을 놓고서 자축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좋은 일을 놓고 기뻐하시고 잘됐다고 잘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십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한 결과로 오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생일을 갖다가 자축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오라 그러고 친구들 모아놓고서 함께 즐거워하죠.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자축하기 위해서 안식의 잔치를 여시고 인류를 들어오게 해서 즐거워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상을 인간들과 나누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조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 것이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 6일째 날은 인간이 이제 창조가 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것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전혀 도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담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혜택을 고스란히 그냥 누리라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적인 은혜고 최상의 특권이죠. 인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도 남을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개념과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집행으로 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뭐 구원을 계획하거나, 뭐, 우리가 뭐 갈보리를 가서는 예수님을 뭐 도와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따라서 누려가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조세계를 선한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로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포텐셜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우주는 이 무한대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신비로 가득 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포텐셜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와 같은 청지기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무대에서 자연의 신비를 드러내는 대공연을 펼치도록 하나님이 플랜을 가졌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거대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그렇게 깊은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을 안다면 정말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저 뭐 내가 뭐 별거냐 그렇게 생각하죠. 뭐 나는 사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속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 가치에 주어하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상실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존재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존재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인간이 맡았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읊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면서 온갖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향유하시는 안식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때요? 인류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영화와 존귀의 관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갓이라는 의미의 갓 관자가 아니고 늘 관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멸류관 대신에 시체가 들어가는 관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추락이죠. 이것이 타락의 실체예요. 관을 쓰고 다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죽음을 안고 다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된 청지기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온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이 지신 그 피조계가 앞으로 펼쳐낼 그 아름다움과 그들이 가질 그 무궁한 발전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예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뒷짐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하고 번창했습니다. 동생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고 시내 물이 흐르고 산들이 많은 수림들을 이루고 새들이 날고 하늘이 묵별과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천과 바다가 노래하고 달빛과 태양빛이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해서 피조계를 돌보시면서 창조계가 펼쳐내는 그런 무한대의 발전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계의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창조계의 그런 무궁한 발전 가능성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은혜로운 초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소명이었어요. 그것이 인류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와와 함께 이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박탈해버렸어요. 스스로 차버렸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직을 계속 수행했더라면 순종에 대한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모든 피조계들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실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종류의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관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 창조가 실패한 것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을 보낸 것은 첫 창조 실패했으니까 그건 그냥 폐기 처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다 그냥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지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오묘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리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다 찌그러져서 물건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펼 수도 없고 뭐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뭐 거기 녹슬고 막 그냥 뭐 부패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 딱 하고 다 찌그러지고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폐품이지만 그것을 다시 원형대로 만드시고 오히려 원형보다 더 낫게 만드신다면 어느 쪽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후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이처럼 변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존재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갱신시키시고 새 생명을 넣으시고 해서 처음보다 더 낫게 하는 것. 처음에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낫게 하는 것입니다. Paradise Regained. 신라곤이 Lost Paradise가 Paradise가 다시 복락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세계는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실패한 것이라면 이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타락 이후로 이 죄 많은 불행한 세상에서 인간들은 구차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창조들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동아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타락을 번복시킬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이제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의 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된 인간들이 재창조의 안식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첫 창조의 안식이 온전한 성취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재창조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단계별로 그 창조를, 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여섯째 날까지 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냐. 근데 이제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라는 말이 없죠. 만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패턴을 따른다면은 일곱째 날에 대해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일곱째 날에는 그럼 창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계산이 안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창조 이후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날들이 지나갔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6일째까지 후렴처럼 따라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없느냐 이거예요. 원래 패턴대로 한다면 일곱째 날이 끝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떻게 해요? 여덟째 날이 되더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 우리 생각이냐. 아니 하나님이 뭐 창조하시고 그날 쉬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간단해요. 그럼 뭐 여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인데 제가 다시 읽겠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랬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의 골자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이죠. 모세가 이제 인도했던 출애굽 세대가 있잖아요. 그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못했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왜냐면 사실상 그 세대도 여호수아가 죽은다면은 그냥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세대에 오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광야 세대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에 계속해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7일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라는 그 표현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일곱째 날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지금까지 열려 있다는 뜻이죠. 왜 7일을 열어두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제공할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바라보는 제2의 안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준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모든 규례에 따라서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법규까지 집어넣고서 그대로 따르게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새 창조가 가져올 회복, 피조계의 무궁한 발전, 구속받은 백성들의 온전한 참여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새 창조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행위를 익히는 날로 제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안식일이 십계명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엄벌에 처했고 그날에는 일체 인간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인간의 손에 잡힌 모든 것들을 놓아야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모든 베네핏을 인간들은 빈손으로 들어와서 누리고 즐기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안식할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하루를 정해놓고서 뭐 여러가지 룰과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재창조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해서 율법에서 세세하게 명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징표로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사인으로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안식일법도 사라졌습니다. 안식일 자체도 빛을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제가 인용했습니다. 참 행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이나 성수주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주에 7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은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